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절박과 환난이 도사린 예루살렘 행에 나선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난 5시간에 걸쳐서 그 유언의 내용을 숙고해 보았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언을 통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살아온 자기 삶의 이력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온갖 시련과 도전 속에서도 눈물과 겸손으로 주님을 섬긴 것, 에베소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개의치 않고 거리낌 없이 가르쳐 전했던 것,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회개하여 돌아설 것을 촉구한 것들,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자기 삶의 이력서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써 에베소의 장로들도 이제부터 삶의 이력서를 써가기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굳은 결심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각 성을 거쳐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결박과 환난이 도사린 길임을 계속해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그 계속된 예고를 예루살렘 행을 피하라는 성령님의 섭리로 얼마든지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천명했습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 제국의 심장인 수도 로마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선포한 이래 주님의 증인으로서 자신이 자기 마지막 생을 던져야 할 곳은 수도 로마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아니한 미지의 광야와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절망의 광야에 소망의 길을 뚫고 죽음의 사막에 생명의 강을 내는데 자기 생명을 던질 결심임을 유언을 통해 에베소 장로들 앞에 천명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만이 주님께 드릴 최상의 감사 예물이 됨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할 것으로 정의하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자기는 깨끗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 33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표현한 것으로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앞으로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을 지니고 살아가 주기를 부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만 언제든 그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얼굴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얼굴이 복음의 이정표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유언을 통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장로로 세움을 받았으므로 앞으로는 참된 프레스비테로스로 살아가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외적 공격과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내적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삼가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면서 지갑을 열어 연약한 교인들을 도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믿음의 모본으로 살아주기를 당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은 그 이후의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유언을 마친 바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의자에 앉은 편한 자세로가 아니라 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본래 유태인들은 기도할 때 두 손을 하늘로 치켜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믿은 까닭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도 임박한 당신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스데반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순교했고 사도행전 9장 40절은 무릎 꿇고 기도하던 베드로에 의해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음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디에서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 에베소의 장로들이 에베소의 교인들을 위해 믿음의 모본으로 살아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이고 에베소의 장로들은 그 기도에 더하여 바울의 앞길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우리말 울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클라우스 모스는 일상의 슬픔을 반영하는 눈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었을 때 울부짖는 통곡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은 통곡하면서 차례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입맞추다는 의미의 동사 카타필레오가 헬라어 원문에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번 작별의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계속하여 작별의 입맞춤을 했다는 말입니다. 엉엉 울면서 차례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계속 작별의 입맞춤을 하는 에베소 장로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38절입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말 근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오디나오는 깊은 슬픔에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자신과의 영원한 작별, 즉 자신의 죽음을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바울과 헤어진다는 것은 자신들을 그토록 사랑해 주었고 섬겨 주었던 바울의 얼굴을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하면서 차례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계속 작별의 입을 맞추었지만 그들은 더 깊은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함께 항구로 나가서 바울이 배에 오르기까지 바울을 전송했습니다. 바울과의 영원한 작별이 정말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탄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 위의 바울도 항구에 서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도 서로 바라보면서 계속 손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움직이기 시작함과 동시에 그 바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된 에베소 장로들의 슬픔은 더 가중되었을 것이요. 바울의 모습이 점점 더 멀어질수록 에베소 장로들의 울음은 더 격해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에베소 장로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그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45km 떨어져 있는 에베소로 되돌아가는 내내 아니 그들의 일평생 동안 바울의 유언은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유언이 바울과 작별하는 에베소 장로들로 하여금 왜 그토록 통곡하게 한 것입니까? 만약 바울의 유언이 그들의 일평생토록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그 까닭은 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의 유언이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사로잡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유언이 명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명문장의 유언이라면 바울의 유언이 감히 넘볼 수도 없는 대문호들의 유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소설가와 시인들의 명문장의 유언이라고 해서 바울의 유언처럼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의 유언이 2000년 전 현장에서 그 유언을 직접 들었던 에베소 장로들은 말할 것도 없고 2000년의 시공을 초월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까지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바울의 유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유언은 18절에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에베소 장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로 자신의 유언을 시작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인들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도 에베소 장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또 자신과 일행이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기 손으로 자기가 직접 충당했던 것 역시 에베소 장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에베소 장로들을 위해서 믿음의 모본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에베소의 장로들이 교인들을 위하여 믿음의 모본으로 살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믿음의 모본으로 살아온 것을 에베소 장로 여러분들이 그 또한 알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유언은 그저 듣기에 좋은 말의 향연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바울의 유언은 이미 2000년 전에 순간적인 공기의 진동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유언의 무게는 말이 아니라 생전의 삶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던 바울이 일평생 그런 삶으로 일관하다가 유언을 남겼다면 깃털보다 더 가볍고 물거품보다 더 무의미한 유언을 남긴 바울과의 작별을 에베소의 장로들이 아쉬워하거나 슬퍼할 까닭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이 3년 동안 직접 보고 겪었던 바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당시 평균 수명으로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노쇠한 데다 지병까지 지닌 병약한 몸으로 3년 동안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던졌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영영 작별하면서 삶의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았고 알고 있으니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라는 삶의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 생애가 배어있는 그 삶의 유언에 에베소 장로들이 압도당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언을 남기고 영영 떠나가는 바울을 보면서 에베소 장로들이 통곡했던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던 바울의 삶의 유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되어 성경에 기록되고 20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까지 사로잡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던 바울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삶의 유언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속에 영으로 임해 계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품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울이 의지하며 산 덕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영원히 작별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은 본문의 바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도 언젠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영원히 작별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현재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볼 때 그때의 유언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무게로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지방에서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 예배도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부가 한 달여 전에 제게 보내온 편지 내용 가운데의 일부를 당사자의 허가를 받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책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제 뇌리에 박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정직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정직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정직한가? 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선뜻 예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처벌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 해도 제 자신을 속이는 짓을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첫째, 제 휴대폰 명의가 초등학생 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싼 요금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전세금을 치르고 남은 돈 2천만 원을 친정어머니 명의로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자녀들이 저소득층 혜택을 받지 못할까 봐 친정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의를 빌릴 수 있는 딸과 친정어머니가 계심을 감사했지요.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와 책은 제가 정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깨우쳐 주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을 제 명의로 바꾸어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고 은행 예금도 제 명의로 변경해서 내년부터 아이들이 받던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면을 벗고 제 얼굴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거급여라는 복지 혜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가정도 대상이 되는지 동사무소에 확인했더니 승용차만 없으면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면서 동사무소 직원은 승용차를 처분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처분이라는 표현에는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 그 자리에서 주저없이 사양하고 왔습니다. 꽤 많은 금액의 주거급여였지만 남편과 한 마음으로 거절할 수 있게 되었음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광야와 사막에 소망의 길을 뚫고 생명의 강을 내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던지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물은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 삶이 이력서가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으로 목사님을 자주 뵙지만 목사님은 일면식도 없는 저의 넋두리 같은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넋두리라면 아무리 읽어도 은혜롭기만 합니다. 만약 올해 연초에 이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어서 사랑하는 딸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면 그 내용이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사랑하는 딸 앞에서 그 유언은 무게를 지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 딸은 어머니가 자기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설했고 외할머니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앞으로 반드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올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삶에서 삼가해야 할 것들을 미련 없이 단호하게 도려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분이 유언을 한다면 그분의 유언은 지난 1년 동안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가꾸어 온 그분의 삶만큼의 무게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은 이제 올해를 열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불과 열 하루 후면 2015년과 영원히 작별하게 될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과도 반드시 영원히 작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유언을, 어떤 무게의 유언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2015년과의 영원한 작별을 불과 열 하루 앞둔 오늘을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작별하게 될 그 날을 대비하면서 그날 남길 마지막 유언을 우리의 삶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으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삼가야 할 불의, 부정직, 부도덕, 불륜을 단호하게 도려내십시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다 보고 알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라는 삶의 유언을 남기십시다. 비록 단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삶의 유언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천만금의 무게와 가치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이미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기에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표어로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매 주일마다 주님께서 이미 영어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심을 우리의 심정 속에 계속하여 되새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를 열 하루 남겨두고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은 오늘을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작별하게 될 날을 대비하고 그날 남길 유언을 우리의 삶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삼갈 것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비록 참수형으로 인생이 끝난다 해도 절망의 광야에 소망의 길을 뚫고 죽음의 사막에 영원한 생명의 강을 내는 이 시대의 바울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 삶의 무게가 우리가 이 땅에 남길 마지막 유언의 무게가 되어 우리의 유언이 허물어지지 않는 복음의 이정표로 남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